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면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솜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으로 그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한 선지자였죠. 그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기간을 포함한다면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섯 왕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간 이후에 그가 단독으로 활동했던 시절만 보아도 네 명의 왕과 함께하죠. 여호람, 예후, 그다음에 여호아스, 요하스에 이르는 네 명의 왕과 함께 활동하고 대략 보아도 한 50년 정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200년이 살짝 넘으니까 북왕국의 4분의 1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사의 활동은 아주 인상적으로 그리고 꽤나 자세히 소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부터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여러 이야기,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가운데 선지자 엘리사와 관련된 활동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장면은 이제 8장과 9장에 나오고 그 사이에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는데 그 8장과 9장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이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처럼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엘리사가 처음 등장했던 열왕기상 19장에 먼저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던 엘리야가 자신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밖에는 발견할 수 없노라고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엘리야의 탄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이 여전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은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에 가면 비로소 이들이 다 등장하게 되죠. 열왕기하 8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엘리사의 활동은 열왕기하 3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참 지난 8장 7절에 이어서 예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죠. 엘리사가 다메섹,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올라갔는데 그때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병들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병이 과연 나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던 하사엘을 보내죠. 그래서 그에게 병의 회복 여부를 알아오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묻게 되는데 10절에 보시면 8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답을 하죠.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예, 병에는 낫게 되는데 죽을 거라는 알듯 모르듯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고 되어 있죠. 심부름으로 온 하사엘을 보고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당황하죠. 12절에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엘리사의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녀를 가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사엘이 아니 제가 일개 관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13절에 엘리사가 다시 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한 후에 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하사엘이 베나닷 뒤를 이어 왕이 오르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써 하사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예후가 등장을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번에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서 예후 장군 군인이었죠. 예후 장군에게 가게 합니다. 기름병을 손에 들고 예후를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알리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름을 붓는 일은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이 되니까 아주 그 위험한 명령이 되죠. 그리고 얼른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명을 따라서 선지자의 제자가 가서 6장 10절, 9장 10절에 가시면 6절입니다. 9장 6절에 예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멸절하되라는 말씀을 말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렇게 해서 그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반역을 하게 돼서 9장 14절 이후 10장 끝 부분에 이르기까지 예후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북왕국 왕조의 바알 신앙을 몰아내고 있는가를 알려주죠. 아합 집안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아합과 관련된 남왕국의 왕과 왕족들도 죽이고 그리고 바알을 제사장들과 바알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일이 10장 끝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 덕분에 드디어 바알 신앙이 일소되는 일이 북왕국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10장 28절로 가보시면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나서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알을 섬기는 일을 없애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여기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였으니 내 이후에 네 명이 왕으로 계속 왕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30절에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도 다시 한번 31절에 반복하기를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이런 예후의 모습 속에서 이제 역할이 두드러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세워진 하사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 예후가 자신의 임무를 다 수행한 이후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라돈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곧 아르논 굴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지명들은 전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아람 군대들이 치고 내려와서 그 땅을 차지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제 예후의 통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이 이어집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다스린 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었는데 예후의 통치 기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아합 집안을 멸하였다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짧게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후 통치에 기록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후를 소개함으로 해서 엘리야가 들었던 세 사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모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앞서서 이스라엘의 배교 때문에 한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 사람을 이제 답으로 주셨던 셈입니다. 자, 예후는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땅에서 몰아냈죠. 그런데 예후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힙니다. 왜냐하면 10장 32절에서 말하였듯 하나님께서 다시 예후의 시절에 시작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떤 시작인가, 대체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직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이 쪼개져가는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저 우상 섬기는 일을 멈추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그 여파가 대단하여서 예후를 통해 바알 신앙을 신앙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없어졌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겪어야 할 일이 있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이후 이스라엘에서 그 바알 신앙이 척결되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 13장 전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3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 열왕기하 13장은 네 가지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왕의 통치, 17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 기간의 일을 1절부터 9절에 알려주지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는 또 그의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의 통치 16년간의 기간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엘리사 선지자 최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다시 22절로 넘어가시면 22절에서 25절에 이르기까지 앞에서 소개된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 왕 시대를 묶어서 있었던 일로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하셔서 세 명을 세우셨는데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에 대해서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13장을 따라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3장 1절에 여호아스의 통치의 기간이 나오는데 그가 17년간 통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 보시면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늘 아람의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이 베나닷은 하사엘의 아들이 됩니다. 왕이 바뀌어도 아람은 계속,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나라인데 계속 남쪽으로 와서 이제 침략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람이 훨씬 힘이 셌는지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라고 이제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대받는 일이, 억압받는 일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간구를 하죠. 여호와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학대가 심하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간구하였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간구를 들어주셔서 5절에 보면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원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아람으로부터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응답 덕분에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자기 장막에 편히 거하게 하는 일이 여호아스의 시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여파 때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사엘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죠. 앞에서 엘리사가 그래서 하사엘을 보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이 여호아스 시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열왕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은혜를 겪고도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알은 없어졌지만 아세라 목상도 여전히 그대로 둔 채로 이들은 구원을 경험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통치 내내 형편이 어떠했는가 7절이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왕의 군대가 마병 50명 병거 10대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왕의 군대 같지 않죠. 부잣집도 이보다는 기세가 등등할 것 같은데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 내내 이스라엘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17년간 통치한 이후에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 10절 이하의 이야기인데 요아스는 16년간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성경이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11절에 평가하기를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고 얘기하고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남왕국 아마샤 왕하고 싸웠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는 것 정도 말고는 따로 할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대를 묶어서 13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시대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달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알을 몰아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것은 이제 그들의 내면의 상태였을 텐데 그러면 외적으로 나라의 상태는 어땠는가? 아람으로부터 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사엘은 예후 때부터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 때부터 이스라엘의 땅을 쪼개가는 일을 하사엘과 그의 아들이 계속하고 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시대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여호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그래서 사실 나라가 망해야 정상이었을 텐데 망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왜 망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호아스 시절, 요아스 시절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럼 이 나라를 이 모양이지만 어떻게 돌보고 계셨는가, 누가 돌보고 있었는가 하고 묻는다면 바로 이 시기 내내 함께한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엘리사는 어떤 예언 가운데 등장했냐면 그가 칼을 들고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에 갖고 등장했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13장 14절입니다. 거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드니까 왕이 찾아 내려오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엘리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의 활동들은 전부 예후 왕조 이전의 이야기죠.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인 여호라망이 있었을 때 나아만도 찾아왔었고, 그리고 스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되살리고 온갖 기적들을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예후가 등장을 하죠. 예후를 앞에서 본 것처럼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가 뭘 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예후 이후 그 여기 요아스가 등장할 때까지의 시간이 요아스 초기라고 봐도 대략 50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엘리사가 계속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가 50년 동안 뭐 했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아스의 고백,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는 말을 보면 그가 그 5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의미였는지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5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내기 시작하시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 내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병거와 마병으로 하고 있는 마지막 활동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15절 이하에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두 가지 일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활을 창문을 열고 쏘아보내게 합니다. 활을 쏘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쏘아졌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러니까 내내 이 시대의 문제는 아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이 늘 이스라엘 삶에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 쏘아졌고, 아벡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북왕국 안쪽에 있는 영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그 안쪽까지 외적이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서 아람 사람이 멸절하도록 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시킵니다. 18절에 보면 화살들을 들고 땅에 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이 따라 하는데 세 번 치고 그쳤다라고 인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끝부분에 세 번을 치고 그쳤다,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죽음을 앞두고 노하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여섯 번을 쳤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더 이상 아람의 공격 앞에 위협에 놓이지 않게 되었을 터인데 왜 그만두었는가 라고 화를 내는 것으로 그 선지자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죠. 왕이 대체 그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선지자를 보면서 우러르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왜 그 선지자의 화를 북돋고 끝났을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왕이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후의 이제 손자가 되는 셈입니다. 자, 예후 28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에 내내 아람에게 시달렸죠. 그리고 아버지 시대에도 내내 시달렸습니다. 실은 나라가 망해야 맞을 것 같다고 느낄 만한 것이 아버지 통치 기간 내내 느꼈던 위협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눈뜨고부터 평생 아람의 위협을 나라의 존재 조건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아람의 위협은 늘 상존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좀 더 넓혀 말한다면 그에게 열려져 있는 삶이란 원래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기대나 소망이 없죠. 엘리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뭔가 나라가 지속되고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에 좋은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말았던 것 같죠. 엘리사가 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그의 생각 때문이 아니었나, 왕의 기대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면 힘도 없었을 텐데 굳이 화까지 내며 왕에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의 분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열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면 다윗에게 준 것 같은 그런 약속을 주겠다라고 해서 생긴 나라가 이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아람에게 휘둘리며 살면서도 결국 삶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어쩌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겨우 이런 것을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람을 진멸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아람은 왜 여기 와 있냐 하면 심판의 칼로 와 있었던 것이죠. 하사엘은 칼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역사를 보면 자, 예후가 우상 숭배를 했던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죠. 그리고 하사엘이 그 이후에 살던 사람들 북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바알 신앙의 여진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도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앞에 예언되었었는데 칼을 갖고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보내신 아람을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알아듣지 못하고 왕은 순종하지 엘리사가 열어놓은 것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엘리사는 죽어버리게 되죠. 그 일이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 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베나단의 손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이나 아람을 상대로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실현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50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이제 떠나버리고 말죠.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은데 선지자의 죽음 이후의 일을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압의 도적대가 나오죠. 자,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해가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뼈만 남아있는 상태에 갔습니다. 자,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 것이죠. 자, 모압의 도적대 모압은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반역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하 3장 이하에도 보면 아합 사후에 모압의 반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모압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북왕국 왕 여호람 왕이 남왕국 왕이랑 에돔 왕이랑 합세해가지고 쳐들어가다가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해서 엘리사가 끌려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13장의 상황은 이런 거죠. 엘리사가 죽으니까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고 모압의 도적대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출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곤궁하게 되었나 싶죠. 자, 모압은 남쪽에 있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아람은 위에서 밀려 들어오고 모압은 남쪽에서 군대뿐만 아니라 도적대도 와서 여기서 쓸고 다니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말이 아니냐면 21절에 보듯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도적대 때문에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형편에 처하죠. 얼마나 놀랬는지 고인을 던져버리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 어려운 형편이죠. 그런 형편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시신을 엘리야 묘실에 던지고 도망쳐 왔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시신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혼자 걸어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며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람의 칼은커녕 모압의 도적대마저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못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증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해골로 남아 증거하는 바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적이 그래도 앞으로 한 5년만 안 쳐들어와도 살만하겠습니다 같은, 올해라도 넘기면 좋겠습니다, 올해 파종한 것 거둘 때까지라도 안 쳐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을 텐데, 선지자는 지금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죠. 너희는 그 정도의 삶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엘리사가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도록, 하사엘이 죽인 자는 예후가, 예후의 칼이, 예후의 칼이 남겨둔 자는 엘리사가, 엘리사의 칼이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예언 가운데 등장한 사람인데, 그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수넴 여인의 아이는 엘리사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과 진배 없는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심지어 적국 아람의 장군 나아만마저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엘리사 내내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람 왕 시절에 가뭄이었는데, 가뭄 가운데서도 엘리사 덕분에 마실 물을 얻고 먹을 것을 찾게 되는 일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이 엘리사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인상적인 사건으로 엘리사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계속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칼 앞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그의 삶이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사건은 그것은 그저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되살아난 것 같은 일,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의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이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사엘의 심판의 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그 엘리사에게 있는 칼은 어떤 칼이었는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한 이스라엘 앞에 예후와 하사엘을 통해 칼을 내리치고 계시죠. 심판의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막아서고 있는 칼이 있죠. 그것이 엘리사의 칼일 텐데, 그 칼은 생명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버티고 있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에 마땅한 이스라엘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심지어 아무도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명이 되돌아오는 일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신약의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죠. 자, 세례요한이 와서 이제 곧 심판이 시작이 된다, 도끼가 나무에 놓이게 되었으니 너희는 회개하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대로 행하게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몸으로 받아내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있으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유독 더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들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과연 잘 섬기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바알 같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는가 묻는다면 우리에게도 걸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겨 살게 된 여파를 내내 안고 있죠. 우리가 왜 우리 삶의 기쁨을 소망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사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어떻게든 유지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요아스 왕 같은 마음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의 삶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가득하다라고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북이스라엘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형편 가운데 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엘리사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칼을 들고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삶의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한 자에게는 심판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 멸망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것이어서 이 선지자를 오랫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복음의 소식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소식 가운데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식을 여전히 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